3일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난소 둘을 끌어다가 술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술에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우리가 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리고 암소가 순종하고 벳세메스로 돌아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이 결정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돌려보낼 때 그냥 대충 보낸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보냈죠. 나름대로는 속건제를 드려서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속건제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해서 돈 되게끔 금붙이로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재물로 삼아서 보냈고요. 또 수레도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죠. 이 여기서 말하는 수레가 성경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짐 같은 거를 싣는 것도 수레에 실었고 또 왕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수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뭐 고급 승용차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수레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다곤신산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고대 사회에서는 수레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수레로 만들어서 움직였으니까 아마 이 언약궤로 움직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귀하게 수레를 만들지 않았을까. 험악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이 수레를 암소 두 마리로 이렇게 끌게 했죠. 이것도 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정성을 다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제사 규정들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재물들 중에 제일 비싼 게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로 끌고 가게 했다. 이것도 상당히 정성을 들인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이냐. 뭐 모양이라든 저렇든 간에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한 모습이에요. 또 이렇게 돌려보낼 때 보면 어떤 상황에서 돌려보낸 것인가.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일곱 달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달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일곱 달 동안 지낸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언약궤가 없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예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게끔 이렇게 하신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일곱 달 동안이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은혜 받고 복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형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 못해도 정반대이기는 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꾸지람하시는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는 다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잘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결국 이걸 되짚어서 놓고 보자면 어떤 상황에서 언약궤를 돌려보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상당히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곤보다 더 위대하시다 또 살아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는가? 돌려보내는 목적이 있었죠. 목적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삶이 좋았던 거죠. 지금은 형벌을 받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독종이 나고 있으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형벌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로. 근데 참 문제는 어디 있냐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블레셋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없는 과거로 돌아간다 이것만 생각을 했을 뿐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과거, 여러 종류의 죄를 범하고 있던 과거, 하나님이 없었던 과거,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죠. 여하튼 이 블레셋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여지껏 살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이걸 조금 더 극명하게 대조해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만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악하고 어리석고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냥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쭉 생각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연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선택은 할 수 없었을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멍청하거나 다 뭐 경험이 없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었겠죠. 항상 그렇지만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그런데 특별히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는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 말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건, 아쉬워하는 건 그거죠. 이미 다곤보다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까지 다곤 이제 안 섬겨. 그래서 다곤신은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낼까 이렇게 궁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지껏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언약궤를 치워내는 게 아니라 다곤 신상을 치워내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막 여러 가지가 더 생겨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직분과 정체성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엇이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번도 구약시대 때 다른 민족에게 전도를 하거나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다른 이방 민족을 데리고 제사장처럼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으니까 그들이 심판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블레셋 땅에 보내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니 회개해야 그래야 이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나라 민족이 되자. 이렇게 만약에 권했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들이 블레셋에 가서 제사를 드려주었더라면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은 정말 불가능했나?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을까? 다른 선택은. 만약 그때 블레셋이 하나님 있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절반 이상은 다 새로 썼어야 됐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못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했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지껏 살던 대로 살자. 과거에 살던 대로 살자.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온 것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좋아. 이러고서는 이제 과거를 회귀해버리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추구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 속에서 블레셋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할 때에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허단 잡족이 같이 출애굽했다고 하죠. 잡족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이 낮고 미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여러 민족들이 다 같이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1번 민족, 2번 민족, 3번 민족, 4번 민족 해서 당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우리 더 이상 여기서 태양신을 섬기거나 또 바로의 노예로 살거나 이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해서는 다 함께 나온 거예요. 다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던 소문만 듣고서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삶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허단 잡족들이나 기생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종류의 삶을 선택을 해요. 여지껏 살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모습으로 살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던 사람들과 지금 블레셋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생 라합이나 다른 믿음의 선택했던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류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했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들이 했던 선택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그냥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을 하되 그냥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예물을 갖추어서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은 험악하게 거절을 하건 정중하게 거절을 하건 거절일 뿐입니다. 불순종은 아무리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여튼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불순종을 하건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불순종을 하건 여튼 불순종은 불순종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블레셋은 참 묘하게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비단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잔치집 비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놓고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그 잔치에 오다가 미리 사람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아, 잔치가 있을 것인가 와달라.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가 그날이 되어서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잔치 오라고 했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나요?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각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잔간을 갔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잔치 오라고 초청했던 주인을 향해서 막 험악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달라 이러면서 결국 잔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거 충분히 잔치 오지 않을 만한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거절은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오늘날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 정중한 거절을 하는 그런 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지 않나 우리가 늘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여러가지 뭐 은혜를 받았건 아니면 지금 블레셋이 당한 것처럼 심판을 받았건 여튼 우리 모두가 다 결국 맨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그 심판도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형통함을 받고 강건함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거나 뒷걸음질을 치면 그 복과 형통함도 결국 우리에게는 저주의 씨앗이 되고 말 뿐이겠죠. 언제든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고면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와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하고 또 이런저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는 과정들을 거쳤지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보내기로 하는 그런 결정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혹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피치 못할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건강상의 문제와 이유들 때문에 주님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알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하실 때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지런하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움을 만나건 형통함을 만나건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